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새벽 예배단을 쌓으며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을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이제도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열린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지침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의 교훈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모임들이 복되게 하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부르시며 또 오고 가는 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조금이라도 나누게 하시고 택자들이 다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늘 섬기며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찬송을 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조금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1장부터 7장은 사도의 직분의 여러 면모들을 말씀하는데 아마 1장에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직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데 7장은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사도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위로와 기쁨을 얻기도 한다고 보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먼저 우리의 성결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은 6장 18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는 장차 의인의 부활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비록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는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가지고, 품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품위를 가지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됨을 보입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죠. 요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장차 그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의 목표, 곧 성화의 목표입니다. 비록 완전 성화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불가능할지라도 성도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란 우리가 육신적 죄뿐 아니라 신적 더러운, 심적 더러움, 예를 들어 미움, 미움은 큰 죄죠. 음란한 마음, 그것도 큰 죄죠.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 돈 사랑, 그것도 큰 죄인데 그런 더러움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보입니다. 2절 보십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악한 비난으로 인해 생긴 간격을 버리고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나 사무엘도 백성의 나귀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민수기 16장 15절,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을 말했습니다. 직분자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의 봉사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과의 일치된 마음과 사랑으로 생사를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담대함과 자랑은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담대히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과 자랑대로, 그의 사랑과 신뢰대로 바울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그들로 인해 위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는 6절, 7절, 13절에서도 자신이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사도의 직분의 한 면모는 위로와 기쁨을 얻기도 한다. 나누기도 하지만은 본인들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성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입니다. 5절 보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말은 낙심한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이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위로도 주었고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보고를 통해 위로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은 육신적 휴식이 없는 활동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인간적 연약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길은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려 하다가 힘이 빠지고 낙심한 자들을, 교역자를 포함해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교역자나 교역자의 가족이나, 그렇죠, 다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니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것은 그의 협력자 디도가 그들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에 대한 좋은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이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때때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을 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먼저 쓴 편지에서 범죄자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이 너무 심하여 그들이 낙심했을까 봐 후회했으나 그것이 그들을 잠시만 근심케 한 줄을 알고 이제 후회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도리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근심함으로써 회개함에 이르러 바울에게 어떤 징계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를 포용한 문제에 대한 책망이 그 범죄자와 교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근심에 두 종류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런 근심, 상한 마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 상한 마음,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다른 거죠. 세상 근심은 세상의 일들로 인한 근심과 염려입니다. 즉 의식주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먹는 것이 의식주의 염려, 어디에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에 거처해야 되는가, 먹는 거, 입는 거, 나의 거처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염려, 또 건강의 염려, 내 몸의 건강 때문에 하는 염려, 경제의 염려, 사회 환경의 불안. 아, 이 나라가,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렇죠. 서울은 정말 그렇죠. 바로 우리가 자유로 타고 저기 동쪽으로 서쪽으로 옵니까? 좀 가다 보면은 예, 북한하고 경계선도 보입니다. 저 넘어 예, 강 넘어 저기가 북한이다 하는 지역도 보죠. 그러니 예,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곳이 이곳이다. 그렇게 예,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전쟁 위험성 그 다음에 불안한 곳이 예, 한국이고 서울입니다. 이런 근심은 그러나 세상적인 이런 근심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하죠. 믿음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근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주님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바로 이것이 이 생의 염려입니다. 이 땅에 사는 현세에 대한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재물의 문제, 육신의 쾌락의 문제와 더불어 이 생의 염려가 우리를 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실패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실패케 만드는 그런 요인이죠. 중요한 요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 술취만 큰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염려도 큰 문제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성도가 조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점에 하나죠. 생활의 염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갖고 있으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큰 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것만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근심 중에 세상 근심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는 것이 좋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간절했고 그들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 변명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의분했고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에 열심을 내었고 악한 자를 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권징이 있는 것이니까. 권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다가 권징하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러면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그러한 배교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훈과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받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그렇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조심하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면 받아들여 고치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책망을 겸손히 받았던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또 위로를 받았다.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위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안심함이라고 번역했고 새 힘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새 힘을 얻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결과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편지를 통한 그의 책망은 그들의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 일행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보냈던 디도의 마음이 그들로 인해 안심함과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봉사자의 위로와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옵니다. 14절 계속 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를 말했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말한 말도 참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바르고 참된 말만 전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거 아무나 그렇게 막 하기를 원하는 것 좋지 않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앞에 서서 말하는 자는 바른 말, 진실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성경적인 말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실수도 죄지요. 15절 봅시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혹은 그의 사랑이 더욱 깊었으니 더욱 풍성하였으니 사랑이 더욱 풍성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복음 사역자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였고 그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25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보이는 바이죠.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대장되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명예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려는 진실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어쫓기까지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악한 행동이죠. 사도 요한은 그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배웁지도 못한 자다. 구원도 못 받은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디도의 사랑의 심정은 그들의 진실한 영접과 순종을 인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주의 백성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볼 때 그들을 향해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디도의 이런 보고를 받은 바울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 때문에 바울은 기뻤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교회로 인한 근심도 많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도 풍성하였던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과 의 안에 사는 것이지 죄가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여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화죠. 성화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도덕적 완전입니다. 완전함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여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려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셨죠.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 의식주의 염려, 건강의 염려, 경제의 염려, 사회환경의 불안 등의 세상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파괴시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근심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버리고 바로 살기를 결심해야 되고 죄에 대한 근심, 나의 부족에 대해서는 날마다 근심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요. 다 갖다 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할 문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오늘의 본장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것과 같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예. 사도의 직분의 여러 면모 중에 마지막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특별히 교인들이 주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교훈에 순종하며 범죄한 자들이 회개할 때 생기죠. 교인들이 주의 종들을 영접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자들을 회개치도 않고 버젓이 죄를 짓고 그런 자들이 직분에까지 들어와 있고 직분자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주의 백종들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크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영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증거를 볼 때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된다. 목사들이 고난도 있지만은 위로와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셨으니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오늘도 힘써 성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은 다 버리고 주님, 오직 우리의 부족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근심함으로 모든 참된 회개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삶이 특별히 주님 모든 사역자들의 삶이 고난도 있지만은 위로와 기쁨도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며 주님 낙망치 않고 담대히 주의 일에 임하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봉사자들, 또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모든 종들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